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모든 점에서 참 아름답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길들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쭉 놓고 보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는 선포하는 일, 말하는 것이 어떠했는가. 두 번째는 구체적인 생활,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 직분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선포하는 것에서도 주님을 닮고 생활에서도 주님을 닮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준비한다, 또 주님을 증거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닮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 혹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한다 하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를 서너 가지 정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그러면 다 훌륭한 모습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분 혹은 대단한 분 또 어떤 선지자보다 여자가 낳은 어떤 자보다 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까이 하긴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사역을 했던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두루두루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은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사람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좀 잘 하려면 이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돼.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셨는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로마 제국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나 다른 여러 제도들을 주님이 사역 편하시도록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여러 제도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잘 정비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준비하셨는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사람만 준비하셨는데 그나마 그 준비했던 사람도 딱 한 명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준비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기왕이면 여러 사람 보내시거나 아니면 사람 말고 제도나 물질이나 다른 여러 가지도 좀 같이 준비해 주시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딱 한 사람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딱 한 사람만 준비하신 이 세리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현실만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별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죠. 세리완이 돈이 많았나요? 아닙니다. 권력이 많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학식이라도 많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리완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었는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다고 우리가 평가하죠. 그리고 참 훌륭하게 살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한 푼이라도 더 갖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위가 올라가거나 예수님이 무언가 사역할 때에 아, 저 사람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다못해 여러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당시에 에스네아파의 수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세례요한이 교단을 이루거나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걸 예수님께 물려라도 주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 빈손에 들고 시작한 게 뭐가 있어야 말이죠. 세례요한이 내가 광야 나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사역하지 말고 조금 나은 곳에서 사역하세요. 이러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마련을 해드렸는가? 아닙니다. 세례요한 광야에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광야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듣곤 하거든요. 아버지가 목회자면 아들은 사역할 때에 그래도 훨씬 수월합니다. 하다못해 아는 친구들이라도 있어서 아들이 어디 전도사로 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친구들한테라도 연락하고 아니면 어디 여기저기 수순이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뭔가를 좀 마련을 해놓거나 여기저기 연락을 하거나 뭐 좀 사역 편하게 하라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정말 매정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아들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 준비하고 그 딱 한 사람 준비한 것도 사역을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들에게 깜짝에도 쓸데없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해서 부흥을 하면 자식 개척교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걸 아니까. 너는 그래도 조금 상가 2층에서라도 뭔가를 해라. 아니면 얼마라도 되는데 부임해서 가라. 그렇게 해야지 너 지하실에서 그냥 개척해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아들도 힘든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는데 똑같이 힘들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암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이걸 준비했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거 말고 현실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세례요한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을 놓고 보시면 다 비슷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아니면 예수를 살려줬던 요셉 어떠했는가? 별 볼일 없는 한 사람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실 때 뭘 준비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걸 준비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이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아 주님 우리가 뭔가 감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길을 위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 안 해주시고 사람을 준비해 주시되 그냥 딱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특별히 대단하게 도움이 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보내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가 가서 나의 일을 감당해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대단한 뭔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바꿔줄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보냄받고 부름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도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세례요한을 준비하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 받을 것이고 주님께 쓰임 받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붙여주시기를 또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도 선포하고 세례도 주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잘 보면 세례요한이 어떤 현실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그러면 세례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잖아요. 세례는 죄 지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대상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론이고요. 실제 현실은 어떠했느냐. 세례요한은 죄인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나오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리, 창기, 군인, 악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돼 처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도 사실은 좀 돈도 있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 나온 적은 기록만 놓고 보면 없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찾아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호투리 잡으러 나오지 회개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난 너무 죄인이어서 난 이 죄를 꼭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례요한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요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못된 사람, 게으른 사람. 말 그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거 어디다 쓰나 싶은 그런 죄인들이 다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갖고 살던 고민거리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에서 늘 갖고 있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도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한국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좀 괜찮은 목사님들은 다 강남에만 있을까?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다는 분들은 다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가서 있지. 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좀 가난한 동네 가거나 강북에 있거나 그러면 그건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 그럭저럭 괜찮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강남에 있어야 그래야 부자 성도들이 오는 거지. 교회가 관악구에 있거나 강북에 있으면 어떻게 부자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뭐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흔한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강북에서 부흥하면 가난한 사람이 모여서 부흥하는 거죠. 그건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걸 놓고 보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모이든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귀중하잖아요. 목사도 사역자도 선지자도 자기 인생을 귀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데 쓸 것인가. 기왕이면 밖에 나가서 좀 일도 잘하고 그래서 좀 뭔가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싶지. 세류연이라고 해서 늘 죄인 나부랭이들만 늘 불러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교회를 잘 감당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게 녹록하지 않은 선택이고 그런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 세류안이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는가? 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우리 교회에 만약 죄인들이 많이 찾아오면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까? 우리 교회에 손 바람피고 도박하고 게으르고 사기치고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럼 벌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안 보낼걸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 무엇부터 가리킵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세례위원 주변에는 순 나쁜 놈들만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세례위원 사역했던 걸 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거였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스스로 여기고 긍지를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그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충분히 잘 알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그 선지자라고 해석하지만 정작 세례요한 당사자 본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보냄받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역을 했지만 자기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그걸 충분히 인식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는 다 알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요한에게 좀 미안하지만 만약 세례요한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에 대해서 알았으면 아마 예수님께 세례 주거나 사역하면서 이분이 십자가를 지실 거다. 이분이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했겠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마도 그런 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실지 어떤 은혜 베푸실지를 세례요한이 충분히 알았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세례요한이 능력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세례요한이 정말 온전하고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세례요한이 병자 고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세례요한은 책망하는 것 이외에는 죄를 책망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로 하는 게 없었어요. 병자를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아니면 뭐 권력자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오거나 등등등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놓고 보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그 상황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면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해봤자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아니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기를 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세례요한 정도 되면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숫자가 적어도 한 사람에 불과해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면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혹은 내가 주님의 모든 뜻을 다 잘 알고 다 분별하는 그런 온전한 지식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도 주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건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게 하건 또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갖고 있는 것이 적어도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섬기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늘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잘 생각하고 세례요한을 닮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비록 단 한 사람,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한 빈손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세례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내게 힘을 주실 때까지, 돈을 주실 때까지, 권력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비록 가난하고 또 악한 자들을 섬기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왜 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느냐고 주님께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역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무엇이건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불만 토로하거나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고 뒤로 넘어가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